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참 그 물리적인 양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저 있다가 사라질 존재와도 같은 자들인데, 주님, 우리 윤리적인 모습을 보아도 의로운 것이 없고 주님 앞에서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영원한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뜻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라 하는 그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주여, 우린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고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주의 뜻을 알아도 온전히 행치 못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주여 주의 뜻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가지고서 주의 말씀이 계시하신 그 뜻을 잘 알고자 하나이다.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9문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여시면 19문 질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19문은 16문에서 18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18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서 확인된 내용에 이어지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19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8문에서 확인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귀에 인이 다 박이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구도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 가운데 살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 얻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아는데, 비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이제 구원을 시작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찾는 것은 중보자가 누구신가라는 것에서 거기서부터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신가?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지난주에 끝낸 거거든요. 두 주 동안 이제 살폈죠.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이냐? 우리의 피조물 중에 찾을 수 있는가? 근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결국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 누구냐? 18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19문은 이 사실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하는가 이렇게 묻고 그 답이 이겁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여러분 이 요리문답서는 그러니까 뭐 소요리문답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그렇고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다 아 그렇지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요리문답서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의 정말 선배님들께서 이것들 하나하나 작성할 때 단어 하나 택하는 거, 단어 하나 제하는 거,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하는 거에 대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19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더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복음 계시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셨고 그리고 어디에서 처음 계시하셨는가? 낙원에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낙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시작되면서 그때 복음인가 그게 아니고 쭉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에덴 동산이죠. 거기로 쭉 뛰어서 그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그래서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리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고 또 예표하셨고 제사와 율법의 다른 예식을 통해 다 이미 예표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마침내 자기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신약은 딱 신약이 한 문장이죠.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은 딱 한 줄이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신 거 한 줄이고 나머지가 다 지금 뭡니까? 구약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친히 낙원에서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와 율법의 다른 예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하셨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더 설명을 하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복음이 신약 우리가 신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신약에 대해서는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끝나는 거죠. 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 배경은 이겁니다. 우르시누스의 해설서 이분이 이제 주 저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해설서가 이제 중요하죠. 어떤 의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작성하셨을까? 어떤 내용을 여기다 담으려고 했을까?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제 고당시 책들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책, 올레비아누스라는 분도 이제 그 당시 같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올레비아누스라는 분이 쓴 책, 네, 이제 이런 내용 주로 참고하는데요. 18문과 19문에서 복음을 언약에 연결시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문이 시작되기 전에 언약을 해설합니다. 언약. 그리고 여기서 언약의 통일성을 언급합니다.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언약이다. 같은 언약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중보자를 믿으며 같은 구원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18문 19문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세례파라고 불렀냐면 세례를 다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줬는데 성인이 됐는데 다시 또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언약의 통일성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랑 언약의 통일성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표가 있는데 구약에서 그 자녀들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주었듯이 신약에서는 자녀들에게 세례라는 언약의 표를 준다라는 면에서 이 언약의 통일성과 이 세례 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가 이제 언약의 통일성을 깨면서 세례를 두 번 준 거죠. 자기네들끼리 줬어요. 첫 번째 출발하신 분들은 자기가 세례를 주고 너도 나 세례를 줘라 이렇게 세례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진지한 마음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성경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리민스 주의자들도 언약의 통일성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 얻는 방식과 신약에서 구원 얻는 방식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신약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이제 근데 사실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논리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 우리 힘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이제 그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교리의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자, 해설을 가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이것인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19문에서 그 언약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언약이란 주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우루시누스는 언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19문을 해설하기 전에 18문과 19문 사이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문을 해설하면서도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새 언약으로 불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루시누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19문과 3문의 질문이 서로 대응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문은 어떻게 됩니까? 3문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답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문에서 또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말하고 답이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문과 19문은 하나의 대응이 있는데 어떤 대응이냐면 죄와 비참함이라는, 그러니까 비참함과 우리의 중보자가 대응하고 있고,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는데 율법과 복음이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이 구도에서 첫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문과 2문,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2문, 이렇게 해서 요리문답서의 서론이라면, 이제 비참을 시작하는 3문에서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참을 마친 후에 이제 구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뭐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무엇을 확인했냐면,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한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9문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서 합니까라는 이 질문은 아주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작성한 문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합니다. 복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비참을 율법,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복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비참은 율법에서, 아, 우리의 구원은 중보자인데, 우리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에서, 이렇게 대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이렇게 대응하는 질문, 같은 형식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냐면,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표를 그린 거는 그 설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이제 표를 그린 겁니다. 제가 표를 그린 거고, 이 내용이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 19문을 해설하는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내용에 이 내용들 또 거기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창조할 때 맺었던 본성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 언약, 그러니까 왜 본성 언약이라고 불렀을까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인간들에게 본성적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본성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아유, 착하게 살아야 복 받지, 이렇게 말하고, 어른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죄 받는다 그랬어요.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안 그러고 죄 받는다. 제가 좀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문맥상으로는 아는데 죄 받는다 이렇게 그랬고, 또 하나가 쌀 사러 가면서 쌀 팔러 간다. 쌀 팔러 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그랬어요. 죄 받는다.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서 벌 받는다는 말을 죄 받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왜 그런가? 이게 본성적으로 이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며,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성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지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은 자에게 영원한 벌을 경고하셨죠. 그렇게 이것이 본성 언약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이 본성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복음은 은혜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계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해주셔야지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율법을 포기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포기하고 공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지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본성 언약이었는데 이 복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약속된 이 생명이 복음에서 율법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는 시는 방식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대조입니다. 이 본성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뭐 조금 신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교리 역사에 대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17세기에 오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본성 언약이라는 용어가 이제 막 상당히 세력 용어입니다. 용어 그냥 신학자들이 무엇이 더 좋을까 이걸 표현할 때,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오면서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르문답서에는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루시누스의 이해를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언약의 구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첫째 부분은 이 본성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의 방도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이죠.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가 이 산문과 대응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하여서 언약의 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게 이제 답에 나오는데 계시하셨고 선포하셨고 예표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예표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복음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위로의 길, 비참에서 구원받는 길은 날마다 죄책을 쌓는 인간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포기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면 그 영원한 율법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은 이제 참 부패했고 무능력하고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아유 내 공의를 포기하고서 내가 구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포기하는 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포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 예, 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감당해야 돼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예표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첫 번째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복음.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 적개심을 두는 것. 너희 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뱀을 도구로 사용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구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약속을 생각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카인인 거죠. 카인. 그걸 기대한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또 선자들 통해서 계속 같은 내용을 선포하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이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리신 내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유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약이라고 일컬어진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표 선포되었고 예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믿었을까? 아, 율법의 제사들과 의식들로서 예표되었는데 그것들을 믿고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죠. 6번입니다. 6번.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친히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19문을 확인하면서 19문의 답을 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한 줄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 복음을 예식 구약에 있는 예식들로서 예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 개를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는데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언약의 통일성. 그래서 복음이 계시된 시점을 이미 낙원이라고 하고 족장과 선지자들 또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의식들에서 이미 예표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이미 있었음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같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중보자이지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많아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메시아가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것이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언약의 통일성.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오신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예표되어야 되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표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철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 끌고 오고 막 여기 교회 나오는데 속 끌고 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표하신 것이 완성된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언약의 그러니까 실행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행의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실행하실 때 언약을 실행할 때 이런 의식들과 예식들로서 이렇게 실행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또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언약, 하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의미는 구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 언약의 예실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예실행이라는 의미에서 구약이라는 것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행인 것이죠.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지 않으며, 하나의 은혜 언약만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륜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 시대라는 경륜, 신약 시대라는 경륜 아래서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9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적용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 율법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정신 아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렇게 아,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이렇게 사실 흔히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지 행위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도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데 값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사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인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이걸 알게 되면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나?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너무나 쉽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사오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내용이 우리 앞에 있사온데, 또 우리 안에 있사온데 주여,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며 이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